요즘 세대를 우리가 포기 세대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한때는 삼포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애 포기, 그 다음에 결혼 포기, 출산 포기, 그래서 삼포. 그런데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오포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집 마련 포기, 인간관계 포기. 그래서 삼포에다 두 개 포기. 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7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이 다섯 가지 포기에다가 이제 꿈과 희망 포기 이렇게 해서 7포 시대. 더 나아갔더니 M포 시대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시대다라는 그런 표현을 간혹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27장 신명기 27장에서는 이 저주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백성들은 아멘 할지라고 하면 아멘 하고 해서 저주 언약이 있었죠. 28장에서는 축복과 저주,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저주가 이 땅 가운데 또 백성들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을 경고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32장에서는 모세로 하여금 노래를 지어 부르게 했죠. 그들의 불경건함, 불순종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늘 기억하게 했습니다. 조상들이 왜 불순종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의 마지막 말은 축복의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제 신명기 33장 그리고 34장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는 그들을 향한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 언약 이렇게 맹세하게 하기도 하고 또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살래? 라고 이렇게 묻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신명기 33장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야곱이 열두 아들들을 그 믿음의 분량대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기도, 아버지 그 야곱의 기도 속에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했기 때문에 어떤 아들에게는 정말 복 있는 기도가 되었고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에 가까운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분량대로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 죽기 전에 마치 자식과 같은 이 열두 지파에 대해서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이 축복의 메시지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야곱처럼 저주에 가까운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복을 주고 싶은 그런 열두 지파에 대한 그 메시지가 신명기 3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 33장을 이제 오늘은 17절까지 읽고 내일 또 18절부터 보겠지만 신명기 33장을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복을 각 지파에게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내게 주신 복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보면 아마 이 복 중에 우리에게 주신 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늘 예배 시간 때마다 선포하는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이렇게 선포하라라고 자 모세에게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축복하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 27절 그 말씀 뒤에 이와 같이 그들이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 얼굴을 항상 비추시고 그 얼굴을 항상 향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 약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인데 자 이스라엘만 축복하겠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우리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에베소 3장 보면 예,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자녀된 자격을 주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 중에 하나가 정말 기도의 응답도 있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격은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자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놀랍게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렇게 축복한 그 내용이 단지 열두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잘 생각해 보면 자 32장에서는 모세의 노를 통해서 경고하셨다면 오늘 33장에서는 모세의 유언 곧 축복을 통해서 온통 축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그런데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표자 이걸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로마서 12장에 보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라는 말씀이세요. 결국은 그 축복이 내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저주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을 망령되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주하신다고 했어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을 축복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이요, 우리가 그냥 쉽게 나가는 입술을 통해서도 저주해서는 안 돼요. 예, 원수라도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하라 라는 것이 로마서 12장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얹으라. 부끄러움. 그러니까 축복하면 정말 그 사람이 잘못됐다면 아마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빌었던 그 복이 그 사람이 받으면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고 받지 않으면 내가 빈 그 복이 내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배당에 와서 어느 집에 가면 또 사무실에 가면 항상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늘 딱 앉자마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집에 가면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사무실 일터에 가면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딱 예배당에 오면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복을 나려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자,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 승천하시면서 맨 마지막 하셨던 그 모습이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늘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자,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연약한 제자들을 염려하셨겠죠. 그러나 염려하지 않냐고 손을 들어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51절에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 승천하신 장면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사역을 마치고 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맨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은 축복하시다니 이 말씀이었어요. 그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다 받았죠. 사실은 복을 못 받은 게 아닙니다. 다 받았죠. 자녀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늘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았습니다. 약한 중에도 강하게 하시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하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은 생각하지 않냐고 늘 원망, 불평, 짜증 이렇게 그 복을 차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2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분은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지도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5절에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다.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왕이 있었다.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사사시대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어 실제 인간 왕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해버렸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라. 2절에서 5절 말씀 이 모세의 그 축복의 첫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를 왕으로 모셔라 라는 그 메시지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맨 먼저 했던 일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기랏 여아림에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 사무엘하 5장에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5장 6장에서 그 법궤를 모셔오는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다윗의 고백 속에는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 아닙니까? 항상 내 중심에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내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 이제로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고, 이 1만 성도는 아마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의미했던 것 같아요. 이 강림하시고 그의 오른손에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 경고의 율법, 율법의 말씀의 위엄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돼요.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백성을 사랑하신도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고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 이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그 복을 주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6절부터는 각 지파에 주신 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복은 일률적으로 통일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주신 복이 다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자 6절에 르브에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르브에는 제일 큰아들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르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49장 4절에서는 그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받았던 사람이죠. 자, 49장 4절 시작. 예,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더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예, 야곱의 첩을 예, 이렇게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물이 끓음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르벤은 죽지 않냐고 살기를 원하며 죽지 않냐고 사는 복 이것이 결코 작은 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창세기 49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냐고 살기를 원하며 사는 복을 이 르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뭐 르벤만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수없이 우리가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 보면 그렇게 표현했어요. 진노, 마땅히 그 벌받을 만한 그런 형벌의 대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벤에게 주셨던 것처럼 죽지 않냐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않냐기를 원하나이다. 모세는 그 르벤 지파를 향해서 그런 복을 선포를 했습니다. 자, 유다에 대한 복은 어떤 복인가요? 자, 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음성을 들으시며 기도를 들어주시라라는 그 말씀이죠. 유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는 싸우는 그 명령을 받았어요. 유다 지파는 예수님이 오실 지파 아닙니까? 영적으로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그 이 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승리하게 하는 그 복을 받았던 거죠. 창세기 49장 8절에서도 자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 원수는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죠. 유다를 통해서 그 원수의 목을 잡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루는 기도를 바로 유다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그 승리의 복을 이 유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에게는 영적으로 치열하게 파수꾼이 되어서 싸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 아마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이 막 그런 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파수꾼이 있거든요. 다 파수꾼이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치열하게 영적으로 기도하는 가정의 파수꾼이 있어요. 아마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이 가정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주님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유다의 사명이 그 사명이었다라고 자 모세는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주의 둠민과 우림, 예, 8절,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이기도다. 이 둠민과 우림은 제사장의 이게 이제 흉패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둠민과 우림을 이렇게 끄집어냈죠. 요즘을 말하면 아마 흑돌, 백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끄집어낸 제비뽑기 방식으로 했던 그 뜻을 이렇게 묻게 하는 것이 제사장 레위지파의 역할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자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는데 9절에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그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자 민수기 25장에서도 그렇고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바로 이 레인의 헌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아론을 유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싹 진멸하려고 했을 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자 레인들이 헌신하는데, 자, 출애굽기 25장 말씀 한번 볼까요?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지금 금송아지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26절.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 말대로 행하며 이 날에 백성 중에 3천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레위의 헌신, 칼을 차고 범죄한 자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제 너희에게 다시 복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의 말씀이에요. 자, 레위는 그 부모에 대하여서 그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말씀대로 경고하고 그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래서 10절은 그러니까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 제사하고 또한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제사는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복을 레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그렇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 있게 하셨다. 자, 베냐민, 사랑받는 베냐민에 대해서는 어떤 복을 주셨어요? 12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안전함의 복을 주셨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셨다. 사랑받는 어깨 사이에 있게 안전하고 보호하시는 그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13절에서 17절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는 풍성한 이 복을 주셨죠. 그럼 뭐 이 하늘의 보물 이슬 또 땅에 저장한 물 태양이 결실하는 선물 태음이 자라가는 선물 태양과 달을 통해서 주시는 이 땅의 그 선물들 일산의 좋은 산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 땅의 선물 그리고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서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아들들 에브라임과 그 므낫세 위에 임한다라는 그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 17절에서는 마치 수송같이 이염이 있으니 그 뿌리 들수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르니 하고 또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그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보면 사람마다 각 지파마다 자손들마다 주시는 복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인류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복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복을 주는데 왜 내게는 안 주셨는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에게 없는 복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복을 잘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신데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는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도 그 복을 잘 세워보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광 돌리고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